권위 있는 새 교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격스러운 우리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우리 새벽 기도인데 생각했던 대로 많이 오셨군요. 우리 강북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공동체인데 이 강북 공동체 찬양하는 걸 보니까 이때까지 괜찮다가 막 눈물이 나서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그렇게 슬픈 노래였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북 공동체 한번 힘찬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김성수 지휘자님 수고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어저께 막 우리 팀장 리더십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오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영상 음향 장비 다 세팅하고 이제 이거 LED 지금 이 LED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첨단 LED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한 1주 2주는 우리가 이 영상 음향 이게 소리 맞추고 맞추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해 주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공간을 시작으로 정확히 보니까 이제 앞으로 교총에서 딱 10주 예배드리고 저 연관이 오픈되면은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여기도 좋은데 저쪽 연관은 여기보다 3배나 넓거든요. 그래서 그 이천석 본당과 극장과 특히 우리 아이들 교실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딱 맞는 그리고 정말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 남은 두 달 반 기간 동안에도 모든 것이 잡음 없이 사실 우리 실무위원들은 알지만 여러분 조금만 집 하나 리모델링 해도 인허가 받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어떤 데는 막 허가가 안 나와서 한 달 두 달씩 있는 데도 있는데 이 큰 공사를 하는데 구청에서도 소방서에서도 모든 기관들에서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중보기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그래갖고 이 큰 건물 공사를 하는데 정말 쑥쑥쑥쑥 왔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게 기도로 이 건축을 하고 건물을 우리는 우상시하지 않지만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스카우트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이제 고기 잡는 어부들에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변신하게 되죠. 어저께 우리 김성규 목사님이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생선을 잡는 어부로 이렇게 피쉬를 그냥 바로 번역해서 생선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뭐 자갈치 시장도 아니고 말이죠. 제자들은 이름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야베스처럼 비천하고 이름 없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예수님 만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는 비포 앤 애프터처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인생 2막은 지금까지 인생과는 전혀 다른 기적과 은혜와 비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심플하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는데 어저께 본문과 오늘의 본문 사이에 이 스킵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척당하고 쫓겨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시작을 제자들을 스카우트하시고 그래도 고향에서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고향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욕하고 쫓아낸 거예요. 한꺼번에 달려들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쫓겨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돌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이 칭찬해 주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마저 나를 오해하고 핍박할 때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같았으면 정말 화를 내고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며 사역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뜻밖의 원수가 가족이에요. 또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마귀가 항상 그게 우리 아킬레스건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이 핍박을 받으셨는데도 그냥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상처 안 받으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세요. 인간이 느끼는 배신감과 슬픔과 분노를 다 느끼셨습니다. 깨끗한 몸에 더러운 때가 하나 묻으면 예민하게 반응이 나듯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과 배신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처를 붙들고 묵상하지 않았고 그냥 털고 성령의 은혜로 씻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배척당했다고 해서 그 벽 앞에 앉아 좌절하고 울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빨리 앙금을 푸냐고 계속하고 있으면 풀리지 않아요. 그냥 좀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마음을 비우고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앞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척했던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옮겨간 그 땅은 더 큰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가버나움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The Land of Miracle, 그 기적의 땅이라고 써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이 가버나움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의 허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신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전략적 그 위치 선정을 굉장히 잘하세요. 아무 데서나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 가든 파이브로 왔는데 우면동에 있을 때는 아무도 우리 존재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여기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역사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축복의 땅이에요. 나사렛에서 거절당했 때 멈춰섰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가장 힘든 거절과 배신 그 다음 챕터는 축복의 가버나움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꽃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도착하시자마자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기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기적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AI로 그냥 툭 떨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22절 읽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서기관들도 말씀은 달변으로 굉장히 잘 가르쳐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막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하늘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딱 동기화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컴퓨터 하다 보면은 요즘 딱 동기화시키잖아요. 핸드폰이랑 컴퓨터를 동기화시키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그대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그 권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와 항상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이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한 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인데 성경 말씀 같고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으면 마치 작은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말씀을 우리도 하게 되는데 심플하게 말해도 사람들이 영적인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목회자들 세미나의 화두가 AI 시대에 AI로 설교 준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쉽게 말해줬습니다. 알아서 성령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아, 어떻게 기계가 설교 준비를 합니까? 기계는 우리의 비서지 그걸 가지고 위기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설교,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예배는 확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선 어떻게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한 이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설교하기를 바라고 모든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CS 멘토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영적인 무게와 기름 부으심과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심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23절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설교 도중에 가령 이런 세팅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설교 끝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도중에 소리를 질렀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와서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섞여 있겠구나. 하지만 또 하나의 결론은 그들은 예배 끝까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중간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 중간에 그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아파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한 3분의 1 이상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최근에 뭐 ADHD, 조울증, 조현병, 불면증 이런 게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공동체 신방을 쭉 해고 이제 좋은 대학 가고 뭐 전교 몇 등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아파요. 학교를 안 가고 혼자 집에 있는 아키꼬모리 그리고 대화가 안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장애가 있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50% 이상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어떤 어둠의 영역에 곳곳에 지금 침투당해 있는 거지.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멀쩡한 것 같지만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미움의 영과 어둠 그 슬픔의 영과 마귀에게 눌려 있던 모든 영역들이 다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귀는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모든 정신병이 마귀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영향은 줘요. 그리고 틈을 주는 거죠. 귀신은 예수님이 설교 도중에 발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요.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귀의 역사를 끊고 싶으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외워야 돼요. 빛이 강렬하면 어둠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 시냇가에 길가에 큰 돌을 확 뒤집으면 막 그 밑에 있던 벌레들이 막 햇빛을 취하면 완전히 막 견디지를 못해 사방으로 힙합을 추며 도망가죠. 빛이신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어둠의 군대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발악을 하고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가득한 예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비명을 지르고 떠나든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교회 안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픽업한 이 슬프고 짜증나는 마음,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을 잔뜩 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가득 차고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잡아내려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고문하고 있던 그 어떤 어둠의 권세를 오늘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귀신들에게 견디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마치 시도 때도 없이 들이치는 게릴라들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항상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 고치고 있는데도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파워 있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당황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왜 그러니 하면서 상담을 하거나 힐링 사역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귀신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뭐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내쫓으셨어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그런데 중요한 건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누구도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는데 귀신이 알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강퍅한 종교 지도자들보다 귀신이 좀 더 나은 게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악한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악한 영의 선포를 막아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고백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고백이 한국전쟁 때 한국군 북한군 둘 다 낙오되어 가다가 서로 만났는데 마침 또 국군 대부대랑 딱 만났어요. 북한군 배잔병은 국군이다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건 이제 나 죽었다는 비명이고 국군 배잔병도 국군이다 그러는데 이제 나 살았다는 비명이거든요. 정확히 알아봤지만 이제부터 닥칠 운명이 정반대니까 그 의미가 다른 것처럼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는 이제 자기에게 닥친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막이 준비된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그를 쫓아내셨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귀의 손길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도 찝쩍거리긴 하겠지만 핵심 공격 루트는 끊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집안은요 정말 귀신에게 눌려 사는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은 계속 대대로 주벽이 있어가지고 단명하고 술 먹으면 막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가정이 깨지는 집안의 그것들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끊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가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들어가면 그 땅에서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침침하고 더럽고 악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말씀이 선포되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추운 나니아 연대기의 겨울에 아슬란 사자가 들어가면은 봄이 오기 시작하듯이 이제 가든5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봄이 올 것입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의 역사가 끊어지고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령의 생기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가 이곳에 옵니다. 자, 이 사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이 이 사건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이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 베드로의 장모도 그날 열병이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았어.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왜 하필 이 기적을 중점적으로 가버나움의 대표 기적으로 기록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 거예요. 어저께 생선 잡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나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역 초창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어떤 지식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가르쳐도 모르니까 지금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다니면서 watch and learn.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해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현장 학습입니다. 그냥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으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하는 사역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할 모든 설교 말씀이 앞으로 너희들이 전할 복음이 될 것이다 라고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때까지 귀신 들린 자는 언터치블이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귀신 들린 자는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겁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겁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교회 사역의 본질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 병을 고치는 곳이지만 병원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군대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이 알아서 패닉했고 쫓겨나가는 것처럼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는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토록 엉망인 건 단순한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마귀가 이 어둠의 세계에서 역사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망가져 있으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악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저렇게 음란하고 저렇게 폭력적이고 저렇게 양심이 없고 저렇게 돈 밝히고 저렇게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저렇게 미워하며 살 수 있는가? 이 마귀의 세력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끊고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앞으로 이 공간에 우리 중보기도 팀이 계속 와서 우리 본당 입당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 대한 소문, 좋은 소문이죠. 능력의 임재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기적의 날, 은혜의 날, 주변 마을로 다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문이 이 송파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송파구와 서울시, 대한민국 전역으로 부흥의 시즌이 도래했음을, 축복의 시즌이 도래했음을, 한국교회의 영적인 침체의 시즌이 끝나고 한국교회의 모진 절망과 패배와 겨울의 시즌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부흥의 시즌이 도약했다는 소문이 우리 가든5에서부터 열방으로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벅찬 감격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가버나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자들 이 공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다 치유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